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1년 전 핵합의 시행 이후 허가되지 않은 핵 관련 물질을 이전받지 않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은 어제 안보리 보고에서 이란이 유엔 결의 조항을 어기고 핵 관련 물질의 공급과 판매, 이전 등을 했다는 보고나 정보를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체결한 공동 포괄적 행동 계획을 지지하며 결의 2231호를 채택했습니다. 벨트만 사무차장은 이란이 탄도미사일 활동 규제 조항을 위반했다는 정보 역시 받은 바 없다며 핵합의가 잘 시행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란군 장성 2명 등에 관한 여행금지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또 이란이 지난해 소말리아나 예멘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려 시도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대화를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순지원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와 건전한 무역관계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 대변인은 특히 중국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양국 간 무역관계는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국은 경제 강국인 만큼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이 더 고통받을 수 있지만 결국 중국이 미국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비난하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미국 상원군사위원회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제에 대한 인준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는 어제 실시된 표결에서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 인준안을 찬성 26대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매티스 지명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최초로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는 인사라며 이르면 내일 최종 인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쿠바가 멕시코만 동부 해양 경계선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약은 오직 해양 경계선만을 다루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약은 그러나 발효 전 미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한 시점에 체결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쿠바와의 국교 회복과 여행금지 완화 조치 등을 되돌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한편 쿠바는 멕시코와도 같은 지역의 영유권 분쟁 문제를 조율하는 내용의 비슷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 북부의 한 군사기지에서 어제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단체에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병사 60명이 숨지고 115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오전 폭탄 차량 한 대가 가오시 군사기지로 돌진해 회의 참석을 위해 모여있던 군인 수백 명을 덮친 뒤 폭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군과 투아레그 반군 출신들로 합동군사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투아레그 분리주의자들은 지난 2012년 군사 쿠데타를 틈타 말리 북부 지역을 일시 장악했었으며 2015년 정부와의 평화협정 체결로 순찰대를 조직해 극단주의 단체 소탕 작전에 참여해왔습니다. 한국법원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오늘 새벽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뇌물 범죄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신형 ICBM급 미사일 추적 물체가 포착됐다고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결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발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UN대사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임하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통일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까지 눈, 동해안은 저녁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3미터, 서해에서는 1.5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미 한 정보 당국에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해 2월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했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의 움직임이 미한 정보당국에 포착된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18일 이 물체가 기존의 KN-08이나 KN-14와는 길이나 형태가 다른 로켓의 하단부로 추정되며 미사일 조립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신행정부를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무기를 노출하는 등 도발 수순을 밟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다만 ICBM 시험 발사 관련 동향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들 미사일을 노출한 건 ICBM 시험 발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 트럼프 행정부에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도 ICBM을 포함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인 만큼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명분 아래 미북 간의 대화와 협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노재천 대령의 19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결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발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한정보당국은 아울러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미사일 2기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신형 미사일은 미국이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를 하와이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긴급 이동시킨 지난 9일 무렵 포착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2단형으로 동체 길이가 15m를 넘지 않아 기존 ICBM급 KN-08이나 그 개량형인 KN-14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신형 미사일의 길이가 무수단급인 15m 전후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에 무수단 엔진 대신 신형 ICBM 엔진을 넣어 대리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13년에 KN-08이 나왔고 2015년에 KN-14가 퍼레이드에 나왔지만 실제 이게 쏠만한 완제품, 그러니까 통으로 완전히 이게 20m짜리를 날릴 만한 그 완제품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수단을 이용급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무수단 엔진 대신 이 신형 ICBM 엔진을 집어넣어서 외형은 무수단이지만 엔진 자체는 ICBM급을 실험을 하기 위한 대리 실험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김 교수는 또 신형 ICBM급의 메인 본체 1단 부분만을 실험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와 함께 신형 ICBM급 하단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2단, 3단과 결합하면 기존 ICBM급 크기인 18m에서 20m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럴 경우 단 분리 없이 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특히 북한이 실제 신형 ICBM급을 첫 시험 발사할 경우 신형 엔진을 탑재한 ICBM 본체가 안정적으로 공중에 뜬 모습만 보여줘도 성공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지만 실제적으로 만 킬로, 뭐 8천 킬로 이렇게 다 날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절도를 넘지 않고 심지어는 뭐 저는 50킬로도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은요. 일단은 한 번도 쏴보지 못한 ICBM의 본체가 작년 4월 달에 지상에서 이제 분출 실험한 새로운 엔진, 그때 분명히 ICBM의 신형 엔진에 밝혔거든요. 그 엔진을 탑재한 ICBM의 본체가 공중으로 뜨는 모습만 보여줘도 던지는 메시지는 대단한 거거든요.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첫 ICBM 시험 발사에서 일본 열도를 넘기는 등 수천 킬로미터를 날려 굳이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며 무리해서 ICBM 시험 발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의 유엔 대사 지명자가 북한 문제 해결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지명자는 18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핵심 열쇠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North Korea is definitely one to watch.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work closely with China to show the threat.
헤일리 지명자는 북한은 분명히 지켜봐야 할 나라라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잘 대처하려면 미국은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은 북한 문제가 중국과 영내 모든 나라들의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중국에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야말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라며 미국은 중국이 이런 점을 깨닫도록 부추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alk about it in terms of China and really encourage them to say you are the one that can make a difference here. And I think that we just push them in that direction.
헤일리 지명자는 현 상태를 북한이 무력을 키우면서 이를 과시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을 큰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지명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레드라인, 즉 한계점과 관련해서도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Well, obviously that's a conversation I need to have with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s well as with the President-elect. But I do think this warrants very strong conversations with China to say that
한계점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상의해야겠지만 앞으로 발생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중국과의 매우 강력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헤일리 지명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공동전선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회의가 115대 회기를 시작하자마자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원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114대 의회에서는 외교위원회를 통과하는 데 그쳐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새롭게 제출된 법안의 내용은 즉각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회기 제출된 법안은 행정부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조사한 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되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There was a time when we kept North Korea on the state sponsor of terrorism list. They came off the list because they promised us that they have made promises.
포 의원은 지난 10일 본회의 발언에서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북한의 약속에 근거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그 약속은 분명히 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김 씨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며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포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평화에 대한 테러로 지칭했습니다. 한편 하원은 특정 국가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했습니다.
This bill will stop absurd delistings like that of North Korea in 2008.
North Korea was delisted in exchange for their promise of dismantling their nuclear.
공화당의 테드 요호 의원은 지난 12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200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삭제한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정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호 의원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한 뒤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이후 9년 동안 5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러지원국 심사 강화 법안은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전 이 국가가 테러 지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늘렸습니다. 또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대통령의 결정을 의회가 거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삭제 결정을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한 뒤 90일 안에 의회가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채택해 이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 열흘 안에 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이후 20일이 더 지나면 조사 내용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도 하원에서 발의돼 전체 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도발할 경우 현장에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군이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늘 열린 제50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모두 발언해서 올해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매우 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비 태세를 시험하기 위해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테러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세준이 아빠, 동네 아저씨로 불리던 마크 리포트 미국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내일, 즉 20일 귀국합니다. 리포트 대사는 오늘 VOA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된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걸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기 동안 한국인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2년 3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합니다. 리포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비서실장과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를 거쳐 지난 2014년 만 41세 역대 최연소 주한미국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며 실세 대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재임 기간 동안 이딴 북핵 도발 등 미한 동맹과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격식과 절차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 외교당국과 접촉하며 동맹 강화에 힘썼습니다. 이에 관한 스스로의 평가도 후합니다.
There are now really established institutional mechanisms across a wide range of issue areas from the economy to security.
리포트 대사는 현재 미한 관계는 경제와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제도화된 체계가 마련돼 역동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서 리포트 대사의 활동이 더욱 빛났던 부분은 한국민의 삶에 직접 다가서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리포트 대사는 스스럼 없이 한국에 적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프로야구 두산의 팬을 자처한 리포트 대사는 자주 야구장에서 목격되기도 했고 치맥, 닭튀김과 맥주를 즐기고 찜질방을 가보기도 하면서 한국인과 거리감을 좁혔습니다.
That would be a 10,000 page book. But let me just say this. One of my favorite elements of Korean culture is this. Celebration and almost a deep respect.
리포트 대사는 한국 문화의 장점을 책으로 쓰면 만 쪽도 넘을 것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전통과 연장자를 기리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발생한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는 미한 동맹의 큰 위기였지만 한편으론 동맹의 단단함을 재확인시킨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연한 대처로 한국민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준 리퍼트 대사는 퇴원하면서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고 한미 관계에 대한 믿음도 굳건해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특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한국민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통일된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꽃피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see a unified Korean peninsula one day under a democratic government, free market economy, and a government that respects the basic universal human rights of its people. So that's the dream. We share that dream.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2009년부터 미국을 이끌어온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맞서 회유와 압박 카드를 차례로 꺼내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미북 관계를 백성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We could obviously destroy North Korea with our arsenals.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파괴를 언급한 건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미군의 무기로 북한을 쉽게 파괴할 수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을 고려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입니다. 북한 등 불량 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는 8년 전 선거 유세 때와 크게 달라진 태도입니다.
I would. And the reason is this, that the notion that somehow not talking to countries
오바마 대통령이 내민 손을 뿌리친 건 북한이었습니다.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두 달도 안 돼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자위적 해곡지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에 나섰고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I saw hundreds and hundreds of clean, modern-looking centrifuges.
현대식 우라늄 농축 시설 안에 설치된 2,000개의 원심 분리기를 보았다는 해커 박사의 증언. 북한이 플루토늄과 함께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카드를 본격 꺼내든 건 이때부터였습니다. 대북 압박으로 맞선 오바마 행정부. 그러나 대화의 끈을 놓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2011년 7월과 10월 고위급 회담을 열었고 이듬해 2월 29일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미국의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2구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보름 만에 다시 장거리 로켓 시험 계획을 발표했고 그해 4월 13일 이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위성 발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되지 않겠습니까?
안할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 개발을 위해서 전용으로 개발한 로켓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걸 무슨 탄도 로켓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2구 합의가 파기되는 순간이자 북한을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 출발이었습니다. 실제로 미정부 전직 관리들은 미국의 대북 기조가 압박 쪽으로 옮겨가게 된 결정적 계기를 2구 합의의 실패로 꼽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 과장입니다.
With the failure of the Leap Day deal in 2012, I believe that the leadership of the US government lost any remaining hope.
이후 1년도 채 안 돼 미북 관계는 사실상 파국을 맞았습니다. 북한이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3차 핵실험으로 각각 응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주체 102 2013년 2월 12일 북부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즉각 이를 엄청난 도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This week's test was an enormously provocative act.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 안보리는 핵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결의 2794호를 즉각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그해 4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고 미북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다음에도 이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위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급부상한 건 이 시기였습니다. 핵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This is an evil, evil place, and it requires enormous focus by the world.
2014년 2월 캐리 장관이 북한을 사악한 곳으로 규정한 데 이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고위 관리들이 일제히 인권 문제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미북 협상에서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과 반인도 범죄 문제까지 제기될 것으로 내다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의 전망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The main thing that I think is different is that the human rights element has become a much bigger part of U.S. policy.
특히 인권 압박의 칼끝이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누자 북한 당국은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그해 10월 20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압박에 극도로 불쾌한 심경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이거 뭐 우리 수뇌부 골고드는 데는 우리 진짜 참기 힘듭니다, 이거.
국제 형사 재판소 제소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도 그래 저 뭐야 무슨 뭐 책임자 뭐 처벌이나 뭐 그따위 문구가 들어간 걸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전.
2014년 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영화사를 해킹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We will respond. We will respond proportionally and we'll respond in a place and time and manner that we choose.
엄중한 경고는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 조치를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4차 핵실험 계획을 중지하겠다는 제안으로 2015년을 시작했지만 미 국무부는 두 사안을 연계할 수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비판 수위는 이례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언급하는 정도까지 강경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패자의 넋두리라고 비난한 북한은 이후 미사일 도발 빈도를 높이더니 이듬해인 1월 6일 4차 핵실험과 함께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다음 달 광명성 4호 위성 발사에 이어 9월 5차 핵실험이라는 강수를 두자 미국 내에서도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이 확대됐습니다.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최강이라는 제재결의 2321호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 비핵화의 회의적 시각을 공개리에 내비치면서 핵에 동결적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트는 듯한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The immediate need is for them to freeze where they are. To agree to freeze.
미국의 동결 제안을 장기 목표인 비핵화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절차로 이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자칫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야심과 맞물려 군축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입니다. 비핵화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은 무효이며 심지어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진 노선은 세계 비핵화될 때까지
네.
하루도 멈춤 없이 계속 전신한다 이겁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행정명령 13722호, 두 차례 인권 제재 명단 발표 등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으며 집권 마지막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에 맞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식 대북 접근의 명암을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존중한다며 북한 측에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의 브락 소콘 장관이 17일 캄보디아 주재 신임 북한 대사를 면담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캄보디아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이용해 소콘 장관이 캄보디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장윤곤 북한 대사에게 전달했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소콘 대사는 캄보디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장 대사에게 요청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에 따르면 소콘 장관은 대결이 아닌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며 한반도와 지역 안정을 위해 협상에 복귀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소콘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한 장 대사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해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당사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1965년 북한과 수교했으며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국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지난해 자국 고위 인사들에 대한 북한의 초청을 거절하고 리수영 전 북한 외무상의 캄보디아 방문도 거부하는 등 북한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장윤곤 북한 대사는 소콘 장관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원한다면서 한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장 대사는 지난 12일에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훈센 총리가 장 대사에게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6자회담 재개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북한이 한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관망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이후 미북 관계와 한국의 정국 추이 등을 봐가며 평화 공세와 대남 위협의 비중과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올해 핵 보유국 지위 확보에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대남 정책에서는 한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때까지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를 분석해보면 통일과 남북관계 등에 대한 언급 횟수는 작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고 2015년보다도 작은 편입니다. 작년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한국의 국내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북한도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대남 위협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2017년을 싸움 준비 완성의 해로 규정하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핵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에 따라 올해 두 차례 예정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향후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그래 군사훈련 이제 그만하자. 한 번은 쉴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특히나 2월이나 4월 달은 대선 진행 중이니까 구체적으로 안 나와도 8월 UFG 훈련에 대해서는 새로 된 대통령이 그거 뭐 매년 하느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안보 문제를 놓고 정말로 친북 반북의 진영이 충돌하겠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대응해 국가급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 간의 군사적 완충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월달에 있을 3월달에 있을 훈련에 맞불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시기가 북한에서도 동계훈련을 마무리 지으면서 국가훈련을 하는 시기예요. 그 훈련의 성격이라든가 그 훈련 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분명히 우리가 2월 달에 하는 훈련, 3월 달에 훈련을 하고 맞춰서 맞불식으로 맞춤형 훈련이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북한이 하는 훈련 자체를 상당 부분 그러니까 확대하고 긴장 국면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북한은 한국의 정권 교체기를 틈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전방위적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한국의 국가 리더십 위기와 조기 대선 국면을 활용해 북한이 한국 사회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통일전선 전술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며 대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을 틈타 사이버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대선 국면과 맞물려 한국 내에서 남북관계 타개해법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북한이 향후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주장할 경우 대선 국면을 앞두고 국내 불안정 속에서 남남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관계 개선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흔들고 미한 갈등을 조장하려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선남 후미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올해가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 45주년과 14 남북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언급에 비춰볼 때 북한이 올해 상반기에는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후에 하반기에 대남 유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16년 정세평가와 2017년 전망보고서에서 북한은 미북 대화가 어렵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될 경우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의 정상회담을 전격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그러나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더라도 결국 북핵 문제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고위급 회담의 재개라든가 혹은 정례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그런 남북관계만 국한된 그리고 한국 정부가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북한이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지만 한국 정부가 종국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대내외 정책 전망에서 북한이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관망하다 하반기에 미북관계 개선과 한국의 전국 추이 등을 봐가며 평화공세와 대남 위협의 비중과 강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지 부시 대통령 센터 산하 부시 연구소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도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인권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대북정책보고서에서 북한이 새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례 없이 가속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줄어들 징후를 보이지 않고 올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근본적인 자유마저 거부당한 채 광범위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부시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발표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는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식량 부족 등이 잘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부시 연구소는 이 같은 잔혹 행위들은 모두 일반 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정권과 정권의 목표만을 위한 것이라며 전례 없는 고위층 숙청 움직임은 최근 다수의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연구소는 이 같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처하지 않고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노예노동 수출 같은 인권 유린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북한의 핵 확산 활동 자금으로 이용되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병행 추구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시 연구소는 제안했습니다. 부시 연구소는 CY 보고서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지적하면서 세계 여론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며 이제 어떤 나라도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인권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이 올해 북한에서 영양과 식수 공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양강도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드비전의 랜덜 스페돈이 대북사업 담당관은 올해 140만 달러 예산으로 북한에서 영양과 식수 지원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돈이 담당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깨끗한 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ome of the same ones as last year, continuing the clean water from this previous year. We've finished up two sites.
평안남도 순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수 사업을 올해도 계속 진행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페돈이 담당관은 이 지역에서 오물 파는 작업이 완료됐다며 물을 끌어올려 각 가정에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페돈이 담당관은 특히 평안남도 외소리와 평안북도 청산군에서 진행해온 식수 공급 시설이 완공됐다며 외소리 주민 5,300여 명과 청산군 3,700여 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올해 양강도에서 새로운 식수 공급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페돈이 담당관은 현재 이 사업을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올봄 북한에 방문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또 평안남도 안주와 개천시, 황해북도 도치리와 칠봉리 내 2살에서 6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식량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는 현재 북한에 밀가루를 지원하고 있으며 밀가루는 빵과 국수로 만들어져 4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이 밖에 평안남도 안주시 주민들에게 밀양 영양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은 지난해 12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사업을 계획했지만 70만 달러 규모의 지원밖에 펼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로 인해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방북하지 못해 씨감자와 채소 생산 사업, 농업 교육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올해는 남북 관계가 개선돼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스페돈이 담당관은 밝혔습니다. 월드비전은 지난해 함경북도 수해에 대응해 식량과 담요 등 3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했다며 올해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평안도에 구호품을 비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몬로비아의 본부를 둔 월드비전은 지난 1995년부터 북한에 라면 공장을 세우고 농업과 보건체계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입국사증 없이 북한 여권만 가지고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곳일까요? 최근의 한 조사에서는 북한 여권의 위상은 세계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199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여권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캐나다의 금융자문회사인 아토캐피털이 발표한 이 자료에서 북한 여권의 위상은 85위로 집계됐습니다. 공동순위가 많아 최하위가 95위인 점을 감안하면 성적이 매우 초라한 것입니다. 북한 여권 소지자가 사전에 입국사증, 즉 비자를 받지 않거나 혹은 현재 도착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38개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인들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벨라루스, 에콰도르, 감비아, 가야나, 아이티, 키르기스탄, 말레이시아, 마이크로네시아, 팔레스타인,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인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등 10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28개 나라는 해당 국가에 도착한 뒤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북한은 비자 없이 40개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위는 올해와 동일한 85위였습니다. 1년 새 싱가포르와 몽골이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2015년에는 북한 여권을 갖고 비자 없이 44개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고 여권의 위상은 세계 73위 수준이었습니다.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여권의 위상이 가장 높은 나라는 2년 연속 독일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과 함께 공동 3위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그리스, 호주와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공동 2위에서 순위가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으로 9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보다 여권 위상이 낮은 나라는 레바논, 팔레스타인, 리비아, 이란, 수단 등 16개 나라였습니다. 아톰캐피털은 조사 대상국이 외국인을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환영지수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104위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스위스 국적자만 비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하위에서 네 번째 순위로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의 하나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여권 위상은 앞서 지난해 9월 영국의 민간업체인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발표한 2016 비자 규제 지수에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200개 나라의 비자 규제 여부를 따진 이 지수에서 북한 여권으로 비자 신청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42개 나라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총수의 공백을 걱정했던 삼성그룹은 안도했고 거침없는 수사를 펼쳐오던 특검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4시간여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법원이 16시간의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특검의 구속수사 요구를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법원의 판결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경에 내려졌는데요. 한국 언론에서는 삼성의 판정승, 벼랑 끝 기사 회생이라는 제목 아래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의 귀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뇌물 범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 소명 정도, 또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비춰서 구속 수사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정치권도 시민사회단체도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사실상 환영의 반응을 보였고요. 야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거론하면서 사법부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특검이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형평성이 무너진 삼성 봐주기라고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 환영의 뜻을 표했는데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뒤로하고 특검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특검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 구속영장 기각이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박 대통령과 또 대기업의 뇌물 의혹 수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계속이 되고 있죠?
네, 오늘은 탄핵 심판 7번째 변론일이었습니다. 오늘 대심판장에 출석한 증인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준비 사업에서 이권을 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또 대통령의 연관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고요. 김 전 교육문화수석, 대통령의 지시로 평창 올림픽 개폐 외식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설립한 업체와 연관성이 있는 스위스 회사 누슬리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인데요. 어떤 증언이 나왔습니까?
네. 최순실 씨를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된 것이 최순실 씨가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소추위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바로 비선 실세라고 꼬집어 지적했습니다.
네.
정호선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가 요구했던 국가 문건은 안 준 적이 없으며 박 대통령과 자신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전화기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은 점심때까지 그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습니다.
네, 몇 가지 그 관심을 끄는 증언들이 나왔네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독도에 소녀상을 건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경기도의회의 독도 위안부 소녀상 건립 계획에 대해서 외교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인권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소녀상과 영토 주권과 관련된 독도 문제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한일 간의 민감한 두 사안인 소녀상과 독도 문제가 연계되면 최근 얼어붙고 있는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일 양국 정부 어느 쪽도 독도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인을 한 것인데 관련 단체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독도에 소녀상을 건립하겠다 추진했던 경기도의회에서는 즉각 일본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며 주권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수용 불가의 발언을 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발언을 규탄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의 김관용 지사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반인륜적인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민족적 의지라고 얘기하면서 소녀상을 독도든 어디든 한국 영토 안에 설치하는데 일본이 가타부타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내정 간섭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하루 전인 18일 독도에 소녀상 설치하는 것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냈던 것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네,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네요. 자, 그리고 끝으로 날씨 소식 들어보죠. 한반도 상공이 미세먼지로 가득하다면서요.
네, 강원도 영동 지역과 경남 일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지금 잿빛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서울 영종도와 인천 송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도 뿌연 안개와 미세먼지 속에서 군데군데 형체가 사라져 보이는 곳이 있었고요. 대기 오염 정도를 색깔로 보여주는 서울 남산의 N서울타워,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알리는 빨간색 조명 등이 이틀째 켜져 있습니다.
봄에는 황사, 겨울에는 미세먼지로 청명한 하늘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보일러라든지 자동차 발전 시설 등 연료 연소에 의해서 한국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맘때 크게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 탓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계절풍인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밀려온 중국발 스모그에 또 대기가 정체되고 있는 지금의 기상현상까지 겹쳐지면서 지금 한국 상공 전체가 뿌옇게 연막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광주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었는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뭐 경기도 거의 전 지역과 함께 부산 지역, 대구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평균 농도가 90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에 9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나오고요. 미세먼지 주의보는 평균 농도가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계속 내려지는데
네.
보통 100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세제곱미터에 100마이크로그램은 자동차 터널 안에 그러니까 차 문을 닫아야 되는 정도의 공기 상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바깥 활동이 움츠려드는 겨울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더 꺼려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걱정을 해야 할지 내일은 미세먼지가 물러갈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오는 1월 20일 금요일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취임식장에 모인 미국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서부터 새 행정부의 정책을 가늠하는 전문가 분석까지 VOA 한국어 방송이 여러분을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오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취임식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